오늘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초대 기독교 박해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읽기는 이제 1절부터 읽었지만 말씀은 5절에서 이제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뭐 여러분이 이제 읽으시면서 대충 이런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은 하셨겠지만 이거를 좀 잘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 1장, 2장, 3장 나가면서 뭘 보고 있느냐?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지금 이 안에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현대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일단은 후원자가 많아야 되고 교회가 이제 커야 되고 또 재정이 이제 커야 되고 또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뭐 목사도 좋은 신학교 다녀야 되고 뭐 장로든 아니면 집사든 이런 분들 사회에 뭐 저명 인사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좀 힘을 써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영 완전히 다른 그와 같은 일을 통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다. 제가 사실 사도바울 맥잡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도행전 하면서 어쨌든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우리 교회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또 저하고도 이렇게 비교가 되고 굉장히 좀 은혜가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무슨 특별하게 돈을 많이 가진 그런 후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사도행전이 초대교회 무슨 돈이 많은 재정이 많지도 않았어요. 지도자들은 누구냐?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서울대를 다니고 뭐 어디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엄청난 지위를 갖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어저께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빌리 그레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참 맞더라고요. 만나서 몇 명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들 만나서 같이 골프를 치고 커피를 마시고 이게 목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 여기 가서 보면 그와 같은 그 영향력 여기 초대교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대통령도 알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럼 교회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재벌의 뭐 천한 매부 관계라든지 뭐 그래서 뭐가 뭐 교회도 져주고 뭐 이렇게 돼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여기 초대교회의 리더는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감옥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옥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옥을 다녀왔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지도자는커녕 멤버도 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수감이 되다 나왔다. 이러면 교회 멤버십 이제 받기도 어려운데 그런데도 가서 보면 성공적인 목회를 한 거예요. 성공적인 목회. 더구나 엄청나게 핍박이 심한 그와 같은 그 시점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120명으로 시작했다가 3,000명이 됐다가 지난주 가서 보니까 5,000명이 됐다가 늘고 늘어서 나중에 예루살렘의 10분의 1, 10분의 2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 통해서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고 해서 전 세계로 기독교가 확산이 돼서 이게 한 바퀴를 돌아서 지금 여기 사랑 침례교회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냥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응답받는 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 기도 응답받는다 그러면 뭐 교회 다니고 할 때 참 그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목사를 들라고 하면 설교자들의 이제 황태자라고 이야기하는 스펄전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스펄전이 어떻게 당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냐. 지금부터 100년, 120년, 130년 전에 마이크가 없잖아요. 마이크가 없는데 뭐 5천명, 만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를 했으니 이게 보통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스폴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목회를 잘하고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 주님께 이끌었냐. 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는 나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목회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오늘 이번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아내가 알듯이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이제 이게 왔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형제님들은 많이 안 했을 것 같고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성경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 앞에 증언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느냐?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됐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 지난주에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에 또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가면서 법원에 가면서 아주 기도를 했어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뭐 이거 공수처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막아주셔야지 이건 나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진짜 오랜만에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법원에 가면서 그 기도를 하고 갔어요. 뭐 나하고 관계된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갔는데 어쨌든 이번 주는 틀어 막았습니다. 그렇지 이제 틀어 막았어요. 이제 다음 주 하고 해서 몇 주만 이제 어떻게 틀어 막으면 이제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이런 의미인가 보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이라는 게 섬기는 사역이에요. 또 밖에 나가서 전투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걸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도했는가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 하면서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름. 그렇죠? 이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 4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는 거냐.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 4장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자, 이 종교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천하 인간 세상에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그 얘기하니까 예수를 1000번씩 부르면 되나 보다.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란 그 인격체 그 전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적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17절 18절에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 사람 이름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말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이제 14절에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변호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교했던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을 기도하러 이제 가다가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우리 옛날 기존 성경에 앉은뱅이라고 돼 있어요. 그 앉은뱅이를 고쳐주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도록 원하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22절에 그 병고침에 기적이 나타난 사람은 40살이 넘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 이 발목에 힘이 생겨갖고 일어나갖고 어떻게 기뻐서 뛰기도 하고 그렇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 이렇게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종교인들이 가만 보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4장 1절, 2절, 3절에 가서 보니까 가서 제사장, 성전의 대장, 이렇게 성전의 대장이라고 하는 건 캡틴 오브 더 템플 이렇게 돼 있는데 대장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냐, 성전을 호위하는 그런 일을 맡은 유대인들의 그 직무 수행자를 성전 대장이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와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그리고는 결국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종교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생활 아니면 사회 생활에 관한 한 이 모든 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이 모든 것을 관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산헤드린 공회, 여기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함께 둘러앉는다 이런 뜻이고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민수기 11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장로들을 임명을 해서 그래서 몇 명이 있냐 하면 70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나도 장로다, 장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시스템에서는 장로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로 넘어가면 감독으로 바뀌는 거예요. 장로가 이방인들의 교회에는 장로라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감독으로 바뀌고 그 감독이 결국 나중에 이제 목사로 이제 바뀌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회가 이제 민수기 11장 16절에 있는데 이걸 기원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다녀온 다음에 BC 이제 3세기경에 장로 중심의 귀족 회의가 이제 만들어져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일, 사회적인 그런 일을 관장하게 됐습니다. 그 의회가 있으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예요, 여러분. 국회. 그 국회인데 그러면 국회의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회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성경을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제사장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많은 걸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가서 보시면 제사장은 한 해에 한 명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건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 밑에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제사장은 수제사장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chief priest가 그러니까 high priest는 한 명 있는 거고 chief priest는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 성경이 아주 제대로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대사장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구글에 들어가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는가 연도별로 누구였는가 이런 것들 다 찾아봤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연임은 할 수 있어도 1년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이 복수로 이게 나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그런 거 70명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느냐. 바리새인,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계급은 거의가 다 사두개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 백성의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성의 대표로 이제 구성이 됐고, 율법에 따라 이제 70명이 있고, 거기 이제 의장까지 있으니까 71명이다. 네,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4장에 가서 보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 5절,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산헤드린 공회 70명이 있는데 거기가 다 대제사장의 친척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끼리 다 해먹은 거예요. 가족들끼리.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가족들끼리 거의 다 공회를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하고 종교인들이 이제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관 매직을 한 거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 지금식으로는 국회의원인데 그 국회의원을 그냥 자기들 가족끼리 다 이제 모든 걸 이제 차지를 한 겁니다. 가서 보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안나스는 공식적으로 AD 6년에서 15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었어요. 6년부터 15년까지.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대제사장 끝난 거잖아요. 근데 죽기까지 한 AD 40년경인가 죽는데 그때까지 뒤에서 대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아들이 다섯 명이 있어요. 아들 다섯 명이 다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예, 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신문하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가야바. 가야바가 누구예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다섯 명 다 대제사장으로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여기 사위도 대제사장 만들고, 지금 우리 국회의원장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 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더구나 뭐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거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일과 같은 그 대제사장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 직무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아들들 다 제사장 시키고 사위까지 대제사장을 시켜갖고 그리고 아직 친척들까지 다 해서 70여 명 중에 뭐 과반수 정도는 다 친척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대교가 타락을 했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친척들, 가족들 다 동원해갖고 유대인들을 이제 지배했습니다. 자, 5절, 6절 이제 가서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는데 15절 가서 보면 저들이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 지금 공회가 이제 모인 겁니다. 공회, 이름은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공회라고 얘기했을 땐 사내들인 공회다. 국회가 열린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거냐? 자, 이 일이 언제쯤 생겼냐? 자,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한 50일쯤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강림이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을 지금 전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부터 한 두 달이나 세 달 전쯤에 동일한 사내들인 공회가 누구를 죽이라고 지금 결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결의를 한 그 동일한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린 이 사내들인 공회가 한 세 달쯤 이렇게 지나갔고 지금 이번엔 여기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모의를 지금 꾸미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면 조금 더 리얼하게 들릴 거예요. 아, 서너 달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또 동일하게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게 같은 사내들인 공회다. 거기 그 제사장이 예수님 당시 그 제사장이 지금 여기 제사장 똑같은 가야바예요. 누구의 사위예요? 안나스의 사위다. 다 누구예요? 거기 가족이다. 가족. 가족이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를 잘 다루어야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이제 13장에 가서 보시면 율법을 이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그렇죠?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이렇게 지식을 가져다 주거나 하면 그게 진짠가 아닌가를 잘 판별해서 아닌 자들은 거짓되어온 자라서 처단을 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가르침이나 가르침을 전달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그걸 공식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앉은뱅이를 고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다 그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고 이러니까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사내들인 공회가 해결할 이와 같은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16절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건 예루살렘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모르긴 해도 그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성전에 딱 갖다 놨을 거 아닙니까? 구제물을 받게 하려고. 그렇죠? 그럼 여기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멤버들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물도 줬을 거 아니야, 본인들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사내들인 공예에 속한 사람들도 다는 아닐 수 있어도 일부는 분명히 저 사람 알고 저 사람에게 구제물까지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막 뛰어돌아다니니까 이걸 지금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7절에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도대체 무슨 파워를 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지금 이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마귀들의 대왕인 바알세부불 힘을 빌려갖고 기적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분명히 병고침을 받았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아마 마귀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뭐 이런 걸 통해갖고 병고침을 받았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도대체 무슨 파워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하고 지금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8절에서 이제 14절에 변호를 하죠. 8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충만하다고 하는 이런 말이 영어로는 filled 돼 있어요. filled with the Holy Ghost. 성령님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 2장 4절에도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렇죠. 지금 여기 4장 8절에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4장 31절에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러니까 충만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도 계속 충만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아니면 교회가 행하는 일에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만했다가 또 충만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성령님의 침례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침례는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안으로 푹 잠기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침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한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 일생에 한 번 일어날까요? 여러 번 일어날까요?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한 번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식사하는데 어떤 분이, 아이 목사님 그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몸 안,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온 다음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봉인을 했어요. 이렇게 봉인. 알겠죠? 봉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봉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빼앗아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우주 공간에. 없죠. 아, 그렇게 믿는 게 그게, 그러니까, 아, 그건 구원파 교리가 아니냐고. 구원파가 아니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꾸 구원파라는 허수아비를 가져다가 이걸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파라는 허수아비를 가져다 이걸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예요.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루에 집어넣고 봉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꽁꽁 묶었단 말이에요. 아, 이랬는데 누가 우리를 뺏어갈 수 있어? 그 자루에서, 하나님의 그 자루에서, 구원 자루에서 어떻게 뺏어가요? 정확하게 구원 받았는데. 맞습니까? 그 일은 한 번 일어나요? 아니면 구원 받았다, 잃어버렸다, 구원 받았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큰 자가 나타나서 구원하지 못하도록 다시 놔라 그러면 풀었다가 그러면 또 밖으로 나와요.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했다가 또 다시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그렇게 믿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경의 구원과 관련된 얘기가 한 100구절이 나온다 그러면 98구절이 뭐예요?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나머지 두 구절은 애매모호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98구절을 가지고 두 구절이 애매모호한 구절을 잘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해석해야 정상적인 해석이에요. 이 두 구절 가지고 98개를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두 구절을 가지고 명백한 98구절을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98개가 확실하면 그걸 가지고 애매모호한 두 개를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해.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거고, 가서 보니까 충만은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또 줄었다가 일어났다가 그렇죠? 이렇게 성령 침례가 일어나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베드로 설명하는 내용이 9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에서 이제 10절.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다. 제가 강조했듯이 이름이 곧 누구예요?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곧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거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 이런 거 잘못 이해하고 예수를 자꾸 부르면 구원받는 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여기 또 이름도 그 예수님을 주셨다는 얘기지. 예수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허다했어요. 이 유대 땅에.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여호수아가 신약시대로 오면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구약시대에. 신약시대로 오면 다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많습니다. 그런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거 잘못 이해를 하고 예수 이름만 자꾸 부르면 뭐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살펴보면 이름이 곧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름이 곧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두고 그리고 침례를 주는 거지. 아버지, 아들, 뭐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랬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줬다고 하니 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서너 달 전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자기 아니에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아,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있고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분이 살아나셔서 저 사람을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죠 마음에 찔렸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공회의 다수는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핵심 교리가 뭐냐? 부활인데 그거를 판단하는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과반수 이상이 뭐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로마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저 성공회라는 수장이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부활을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인 그분이 부활해서 그래서 그분이 이 사람을 고쳤다 얘기하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듣기에 황당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마음의 찔림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대로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가서 보면 너희가 붙잡히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할 말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님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다. 시편 118편 22절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도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도록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건축자들이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이분을 업신여기고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바로 그 일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돌 이야기가 나오는데 돌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그런 이 상징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편 읽으면 주님은 나의 반석이다. 반석이 돌이잖아요. 돌. 그렇죠? 익숙한 그런 거고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 세상 왕국의 변화가 다 생기다가 맨 마지막에 어때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떠갖고 온 세상 왕국을 무너뜨리고 메시아 왕국 세우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뭐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업신여기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고 거부한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12절은 지금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포스트 마더니즘이 돼서 절대적인 것이 없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냐는 거예요. 아, 부처를 통해서 그게 안 되겠냐. 그렇죠. 마더 테레사나 교황을 통해서나 마리아를 통해서나 그렇지 아니면 저런 뭐 소나 이런 것들도 다 신인데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왜 불가능하느냐.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지금 하고 있는 데가 WCC, 우리나라는 KNCC 이런 데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의 정상에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지 않냐. 저 청계산을 봐라. 가는 길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다 뭐예요? 가짜를 믿고 있는 겁니다. 가짜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예, 네, 그래서 다른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냥 내버려야 됩니다. 아, 저건 타락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고 네, 저와 여러분이 배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의 설교 대상이 나옵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너희는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온 백성.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0장에 가기 전까지는 그 대상이 다 유대인들이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회가 이 말을 듣고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15절에서 22절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13절에 도저히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4절에 반박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났으니까. 자기들 중에 어떤 사람도 봤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공회 밖으로 이제 내보내죠.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본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사람들 위협을 하고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자꾸 불렀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권능과 그렇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사역과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런 거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놀란 게 또 있어요. 13절 가서 보니까 아니 우리가 가만히 본 이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말 그대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논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말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많이 배웠다고 한 사람들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데 완전 무식쟁이들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권위를 가지고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자, 이거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여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그런데 기적 자체 이것 자체가 어떤 일을 이룬 건 아니라고 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기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사탄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면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킨다고 돼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시면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켜서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입증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 또 사도행의 그런 메시지는 일관되게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의 파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또 특별히 베드로는 구약 성경까지 이제 인용을 해가면서 내 증언이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적과 관련해서 자꾸 여러 사람들이 저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16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됐어요. 너무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형제가 있는데 다섯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오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 좀 사람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 다섯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그가 누구예요? 여기 나사로가 다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살던 그 동네에 가면 다섯 명의 형제가 있으니 이 사람들이 가서 증언을 해서 이 고통받는 장소에 이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가고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 그래?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거 가지고 나타나서 서울 시내에 나타나서 나를 다 믿어라 그런다 그러면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여기 따르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믿냐?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만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라든지 어떤 메시지가 이게 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렇죠? 성령님이 이 권능으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이런 건 증명할 수 있어도 사람이 그것 보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일어난 부활하는 사진을. 그거 갖다 지금 인터넷에 올린다고 해서 믿냐고요.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그날 일어나는 거 그 시간에 탁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지금 이게 예수님이 올라갔다 이게 부활한 거다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지금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말세에 뭐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기적 자체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다. 구원은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용히 두면 이제 사라질 거다. 위협하자. 그렇죠? 예, 요새 제가 굉장히 지난 한 몇 년 동안 많이 느꼈어요. 조용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닌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난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예,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런 걸 이제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느라 오늘 우리 사랑침례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느라 이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다.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해 주셔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본의 말씀들을 퓨어하게 아주 예, 순수하게 보존해 주셔서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그걸 그대로 번역한 그런 성경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것들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어떤 일이 생겨요? 위협하고 위협하고 위협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120명에서 3,000명에서 5,000명에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5장 14절에 가니까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믿는 사람들 주께 더 많이 더해져요. 6장 1절에도 또 더해져요. 6장 7절에도 또 더해져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킹제임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됐다는 걸 믿고 우리 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걸 믿고 가르칠 때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때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져서 교회가 발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읽었죠. 많이 읽었는데 이 강해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21세기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입을 열어야 되겠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올바른 걸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요새 아주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예, 마귀가 잠잠하게 하면 할수록 위협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자 하나님이 우리 사역에 복을 주시고 손을 얹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에서 22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회가 이제 결국은 실패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유대인들의 그 삶에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런 그 구성원이 누구냐? 산헤드린 공회예요. 지금 시기에 보면 국회예요, 국회. 아니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자,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하고 어떤 게 옳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걸 지금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기를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를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이 일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기 얻기 어렵습니다. 요새 애국발언하면 인기가 얻기 어려워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서 다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뉴스앤조이가 나타나서 뭐 그구 무슨 발언을 했다고 그러고서 열심히 저를 칭찬을 하더라고요. 가서 읽어보니까 다 칭찬하는 옳은 말이에요. 가서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우리 뉴스앤조이는 완전히 이거 반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보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보더라고. 거꾸로 읽으면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하냐 인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치자들에게 항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 국가의 치리자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과 관련된 100%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실행윤리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하는 실행윤리. 그게 왜 100% 순종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아,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 안 하잖아요. 100% 순종하는 건 불가능한 경우에 하다. 어떤 경우에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정부나 정부 지도자들에게 항거해야 되냐? 제가 답을 드렸죠.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그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그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부가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이끌고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국민의 의무고 국민의 책임이고 국민의 권리예요. 이렇게 항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 항거해야 되는 거. 우리 자유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항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지 않은 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파라오 당시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더니 어떻게 해요? 너무 나이가 출중하니까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살려두죠. 맞습니까? 100%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거할 때 항거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무요 권리요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말틴 루터가 항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미국의 독립혁명가들이 항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 가장 부강한 그런 국가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NO 하고 외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부의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비폭력적으로 우리가 항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정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 22절에 공회가 뭐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루어진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했다. 그렇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애국운동하는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다 지지하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다 지지하니까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적그리스도에다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를 외쳐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많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니까 그 응답받는 기도 그 요소가 한 10가지가 있는데 여기 쭉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회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거다. 자, 그럼 시험은 언제 생기냐? 밖에 나가서 투쟁을 할 때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투쟁을 하지 않으면 시험이 안 생겨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래서 투쟁을 하다 보니까 시험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예, 네, 시험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교회가 한 일이 뭐냐? 답이 딱 나와 있어. 기도한 거예요. 기도.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제 위대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 중요한 그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시리즈를 이제 한번 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어떨 때 이제 기도를 했냐. 예수님에 대한 증언사역,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거 증언사역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시험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니까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해 전투하는 자세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전투하는 자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이고 기도에 모일 때 무슨 음악회장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실 때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콜로세움에 성도들이 들어가서 사자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형제가 지금 나가서 저러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목사가 나가서 저러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 모여있는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절실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진리를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위해 절박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게 응답받는 첫 번째 기도 비결이다. 두 번째 24절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인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 하면 25절부터 다윗의 시편을 지금 낭독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 시편 2편을 낭독을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에 근거를 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기도회가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오면 찬송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읽고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또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이것이 좋은 기회로 바뀌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도 믿음이 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연약하고 이제 이럴 때는 이거 좀 벗어나면 좀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이거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근데 제가 좀 철이 드니까 어떻게 이제 이것이 전화 위복의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지금 이 나라 일 어려운 것들도 이걸 한번 겪어야 정신 차리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만이 이 모르드개를 잡아 죽이려고 장대를 달아놨잖아요. 거기에 나중에 누가 갈립니까 거기에. 하만이 달리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우리 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을 하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데 이들이 꾸며놓은 계략에 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모든 일이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했다. 악한 자들이 행하는 그 일이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 손바닥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거를 뭐 숙명론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 인내하면서 이걸 견뎌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그냥 살아남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해라. 요새 좀 많이 느낍니다. 이거 저도. 이게 제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주여 여기 좀 벗어날 수 있게 이제 이거는 초보적인 단계고 어떻게 이걸 견디어내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래요? 전투를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전투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를 하면 반드시 나가서 누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 시험에 걸리게 돼 있어요.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28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어려움 당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6절에는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4절에는 거기는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창조자를 인정한 거예요. 창조자. 제가 아까 점심 식사하며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세가 이제 드신 분인데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게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보는 거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알아보는 거다. 여러분 한번 우주공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 우주공간이 얼마나 큰가. 저걸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은 나의 주인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닥쳐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세상에 무슨 악한 일이 있다 해도 여러분 사실은 염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자십니다. 온 우주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편 2편을 낭독했어요. 시편 2편은 이교도들 그다음에 유대인들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시편 2편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시고 껄껄껄껄 웃으신다는 거예요. 웃으신다. 하나님을 막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 사람들아 좀 정신을 차려라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웃으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지금 들어있으니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이 일 꾸미는 자들을 보시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아,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우리 사랑집 내에게 하나님 파워를 주십시오.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파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했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31절에 그들이 모인 것이 이제 흔들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하면서 담대함이 생기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거 응답받는 기도 이것을 내 삶에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얼마 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존해 주신 성경 갖고 전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약교회 이런 같이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